앤디 워홀의 타임캡슐. 1974년에 워홀은 새로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에게 의미 있는 물건들을 모아 보관하는 타임캡슐 프로젝트입니다. 이 작업은 가로 25, 세로 45, 높이 35cm 크기의 갈색 종이 상자에 그가 고른 물건들을 담아 한 상자가 다 채워지면 날짜를 기록해 보관하고 새로운 상자를 다시 채우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가 사망할 때까지 10년 넘게 이어진 이 작업을 통해 610개의 상자가 채워졌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나 초대장, 전시회 도록, 잡지, 신문 스크랩, 레코드, 사진과 영화 필름 자투리 등뿐 아니라 각종 영수증, 호텔에서 훔쳐온 수건 등 그와 관련된 거의 모든 물건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은 선물들도 들어있었는데 그 중에는 클라크 게이블의 미망인이 보낸 그의 구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워홀은 그 상자들을 한 개당 4에서 5천 달러씩 받고 판매할 생각도 했지만 다행히 실천하지는 않아서 온전한 타임캡슐 전체가 피츠버그의 앤디 워홀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상자 안에 들어있는 그 신기하고 놀라운 소장품들은 앤디 워홀의 관심사와 야심이 얼마나 다양하고 폭넓고 복잡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그의 시대와 예술, 문화에 대한 생생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천재 예술가의 전형으로 그의 작품 모나리자는 걸작의 대명사가 된 그림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대표작이기도 한 이 그림이 1963년에 역사적인 미국 나들이를 하며 워싱턴과 뉴욕에서 전시되었을 때 160만 명의 관람자가 미술관을 찾았습니다. 워홀은 모나리자에 대한 대중의 열광이 마릴린 먼로와 같은 유명 인사에 대한 숭배와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에 흥미를 가졌습니다. 그는 마릴린 먼로 이미지를 작업했던 방식으로 모나리자를 다루었습니다. 워홀은 전시가 열린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안내 책자에 실린 모나리자 사진을 자료로 해서 실크스크린 모나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작품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되고 반복된 모나리자는 유일하고 고고한 걸작이 아니라 친숙하고 흔한 패턴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1919년에 모나리자 그림 엽서에 수염을 그려넣은 마르셀 듀샹의 작업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수태고지 디테일과 보티첼리 비너스 탄생 디테일 재해석. 1984년에 워홀은 르네상스 회화의 세부 연작을 제작했습니다. 고대와 중세의 회화는 지금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르네상스 회화는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오래된 회화 유산입니다. 또한 이 시대의 화가들은 그 전까지 장인의 지위에 머물렀던 예술가를 인문학자에 뒤지지 않는 창작자의 반열에 올려놓은 천재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랜 전통의 권위와 천재 예술가의 후광을 품고 있는 고급 예술의 대명사인 르네상스 회화를 워홀은 우리 시대의 대중적 시각 환경 속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연작을 위해 워홀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수태고지, 산드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파울로 우첼로의 성 조지와 용,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브레라 재단화 등을 소재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이들 작품의 사진에서 일부만을 오려내어 특유의 실크스크린 기법을 통해 변형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손댈 수 없는 우상의 권위를 가졌으나 오늘날의 생활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여겨졌던 전통 미술이 친근하고 현대적인 이미지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전기의자. 워홀의 작품에서 다루어진 죽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릴린 먼로나 존 F. 케네디와 같은 유명한 사람의 죽음이고, 두 번째는 원자폭탄이나 교통사고에 의해 희생된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의 죽음입니다. 둘 중에서 워홀이 먼저 작품의 주제로 삼은 것은 후자였습니다. 전기의자 역시 이름 없는 사람들의 죽음과 관계된 것으로 1963년에 처음 작품화되었고 1970년대에도 그 구성과 색채를 달리해서 여러 번 그림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워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텅 빈 사형 집행장에 놓인 빈 의자로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을 한순간에 시체로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는 사형 제도의 존폐와 관련된 논쟁이 활발하게 일었습니다. 다른 정치, 사회적 사안이나 마찬가지로 워홀은 이에 대해 찬반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미지를 사람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총 1980년대 초에 워홀은 폭력과 죽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총, 칼, 십자가 등을 작품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 중에서 1981-2년에 제작된 총 연작에는 그의 개인사와 미국이라는 사회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968년에 워홀이 당했던 총격 사건 당시 범인인 발레리 솔라나스가 이용했던 총이 바로 이 작품에 보이는 것과 비슷한 모양이었습니다. 미국은 총기의 개인 소지가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권총은 캠벨 수프와 같은 인스턴트 식품, 마릴린 먼로 같은 영화 스타와 마찬가지로 미국을 상징하는 아이콘과도 같은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미국 영화에서는 총격전이 흔하게 보이고 미국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 권총을 휴대합니다. 총은 치명적인 폭력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미국의 자화상이자 인간을 죽이는 기술을 발전시켜온 시대의 정물화입니다. 인간의 심장. 워홀이 작품에서 보여준 인간의 모습은 대부분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1979년경에는 그는 이례적으로 인간의 심장 사진을 작품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혈관이 담쟁이 덩굴처럼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사진과 폐동맥을 절단해서 생긴 구멍이 정면으로 보이는 사진 두 가지가 실크스크린의 재료로 쓰였습니다. 이 작품을 제작하기 얼마 전에 만든 해골 작품은 인간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생사는 심장 박동 여부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인간의 심장은 사람의 삶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교육과 공중보건의 조건이 향상됨에 따라 어디에서나 쉽게 마주칠 수 있게 된 과학 포스터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미지 속에서 우리의 인체가 생물학의 대상으로 물건처럼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 작품이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골. 1976년에 워홀은 조수 로니 커트론이 구해와서 찍은 해골 사진을 가지고 실크스크린 작업을 했습니다. 이 사진을 촬영할 때 워홀이 특히 신경 쓴 것은 조명입니다. 연극적인 강한 조명을 위해서 맡고 있는 해골이 화면 왼쪽 아래에서 만들어낸 그림자는 회화적인 효과를 냅니다. 해골은 죽음을 연상시키는 대표적인 대상으로 서양 미술사에서 헛된 인생의 쾌락에 탐닉하여 영생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죽음을 생각하라는 뜻의 메멘토 모리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정물화의 중심 주제로 그려진 해골은 인생 무상을 뜻하는 바니타스라는 독자적인 장르를 이루었습니다. 워홀의 해골은 현대인에게도 다르지 않은 죽음의 운명을 생각하게 하는 20세기의 바니타스 작품입니다. 마이클 잭슨. 워홀은 마이클 잭슨과 1970년대 말부터 안면이 있었습니다. 워홀은 잭슨의 태도나 스타일을 호의적으로 평가했습니다. 1982년에 앨범 스릴러의 기록적인 판매로 잭슨은 명실상부한 팝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언론은 그를 비틀즈 이래 최고의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 이후 최고의 스타, 쇼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예술가 등으로 불렀습니다. 1984년에 미국의 주간지 타임은 워홀에게 이 잡지의 표지용으로 마이클 잭슨을 주제로 한 작품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했습니다. 워홀은 스릴러 뮤직비디오에서 입었던 빨간 자켓을 입은 마이클 잭슨 사진을 가지고 10개의 버전으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잡지사는 노란 바탕의 사진을 선택했고 이 작품은 1984년 3월 19일자 타임의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마오쩌둥. 1970년대 이후로 워홀은 부유한 명사들의 주문 초상화를 많이 제작했지만 동시에 시대의 사회정치적 이슈를 작품에 반영하는 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1972년에 제작을 시작한 마오 연작입니다. 이 작품은 닉슨 대통령의 1972년 중국 방문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중국 땅을 밟은 일이었을 뿐 아니라 미국 대중이 중국의 이미지를 처음으로 접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워홀은 모든 중국인이 마오쩌둥의 사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흥미롭게 여겼습니다. 그는 모든 중국인이 가지고 있는 책 마오쩌둥 어록의 표지에 있는 사진을 실크스크린 작업의 자료로 삼았습니다. 1974년에 파리에서 열린 개인전에서는 마오쩌둥 이미지로 만든 벽지를 전시장 벽에 붙이고 다양한 크기와 색채로 변주된 마오의 실크스크린 회화들을 그 위에 빈틈없이 붙여서 걸었습니다. 이로써 워홀은 오랑주리 미술관에 설치된 모네의 수련처럼 전통적인 미술관의 흰 벽이라는 규범을 깨고 공간 전체를 감싸는 회화 설치의 한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마릴린 먼로. 고무도장, 스텐실, 실크스크린과 같은 기법을 시험해보던 워홀은 1962년 여름에 사진을 실크스크린으로 찍어내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인 1962년 8월 5일에 마릴린 먼로가 자살했습니다. 워홀이 강박적으로 집착해온 세 가지 주제인 유명인사, 아름다움, 죽음이 결합된 이 사건을 그는 첫 번째 사진 기반 실크스크린 작품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후 마릴린 먼로는 앤디 워홀이 제작한 연작에서 주인공으로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워홀이 작품을 위해 선택한 이미지는 1953년의 영화 나이아가라를 위해 마릴린 먼로가 찍은 흑백 사진에서 잘라낸 얼굴입니다. 그는 이 사진을 반복해서 쌓고 뒤집거나 입 부분만 잘라내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구도를 만들어냈습니다. 현란하게 충돌하는 색채들은 이미지의 윤곽과 정확히 겹쳐지지 않게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팝아트 특유의 얕고 덧없으며 현대적인 감각을 역동적으로 느끼게 하는 효과를 냅니다. 이 연작들로 인해 잊혀져 가던 영화계의 스타 마릴린 먼로는 대중문화의 아이콘이자 현대의 우상이 되었고 앤디 워홀은 팝스타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 1977년에 워홀은 친구이자 미술품 수집가인 리처드 와이즈만의 의뢰로 운동선수들 연작을 제작했습니다. 처음에 워홀은 운동선수들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곧 그들의 대중적인 인기와 명성, 매력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는 각 분야의 스타 10명을 골라 작품의 주제로 삼았고 그 가운데에는 골프의 잭 니클라우스, 축구의 펠레, 농구의 카림 압둘 자바, 스케이트의 도로시 해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그가 다양한 기법을 실험하던 때여서 각 작품에는 실크스크린 기법 외에 드로잉, 콜라주, 페인팅의 기법이 더해졌습니다. 무하마드 알리는 이 연작에서 권투를 대표하던 운동선수입니다. 워홀은 수많은 사진을 찍은 끝에 주먹을 얼굴 가까이로 치켜올린 모습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진을 실크스크린으로 찍기 전에 바탕을 부분적으로 채색하기도 하고 종이를 오려붙이는 콜라주 기법을 사용하여 운동선수에게 어울리는 역동적인 운동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캠벨 수프켄 연작. 캠벨 스푼은 미국에서 한 해에만 100억 개 이상이 팔리는 대중적인 상품입니다. 캠벨 스푼 회사의 사장이 코넬 대학교와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미식 축구를 관람하던 중 코넬 대학교의 유니폼 색에서 차가 나여 디자인했다는 빨간색과 흰색의 캠벨 스푼은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익숙한 통조림 스프로, 워홀은 이를 슈퍼마켓에 진열된 모습과 똑같이 재현했습니다. 1962년에 워홀 작품에 처음 등장한 캠벨 스프 캔은 그를 대표하는 이미지이자 그가 만든 많은 혁신의 계기를 만든 오브제입니다. 그 이전까지 광고나 만화에서 가져온 이미지를 확대해서 캔버스에 손으로 그리던 워홀은 1962년 봄에 로이 리히텐슈타인이 만화를 전면적으로 회화에 도입한 전시회를 보았습니다. 그와 다른 길을 찾던 워홀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것을 그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캠벨 스프를 골랐습니다. 이로써 대량 생산된 상품이 그림의 주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는 방법도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손으로 그리긴 했지만 붓자국이나 물감이 흐른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고 기계로 찍어낸 것처럼 그리기 시작했고 복잡한 세분을 생략했습니다. 또한 수프에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다른 32가지의 종류의 캔을 모두 그린 것은 연작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이 캔들을 한 캔버스에 하나씩 그린 후 모아서 전시하거나 여러 개를 한 화면에 줄지어 담았습니다. 이것은 실제 상품의 진열 방식을 연상시키는 동시에 반복을 통해 의미를 제거하는 대중문화 환경을 환기시키는 팝아트 특유의 창안이었습니다. 워홀은 소비사회 도처에 존재하는 상품 더미들 속에서 미술의 토대를 찾았고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사회의 공허함을 그 표면적인 속성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상업 미술과 순수 미술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워홀의 전략이 성공을 거둠으로써 대중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예술가와 예술에 대한 개념 자체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량 생산 제품이 미술의 경지로 끌어올려진 동시에 미술은 또 하나의 소비재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달러 사인. 앤디 워홀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작품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 중에서 돈이 빠질 수 없었습니다. 그는 미국 문화도 좋아했고 미국 돈도 좋아했습니다. 그는 미국 화폐의 디자인을 좋아했고 다른 어떤 나라의 돈보다 미국 돈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워홀은 1962년에 이미 1달러 지폐 200장을 화면 가득히 채운 작품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주제는 1981년에 다시 그의 화폭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S자의 세로선을 그어 달러를 뜻하는 표시, 즉 달러 사인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1982년 뉴욕 카스텔리 화랑에서 처음 전시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시리즈의 작품에는 물감이 번지고 튄 자국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는 팝아트와 대척점에 있었던 추상표현주의 그림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팝아티스트는 돈을 그려 돈을 법니다. 추상표현주의 그림에는 물감과 붓자국만 보이지만 그것도 돈을 받고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의미입니다. 앤디 워홀의 컴퓨터 아트. 앤디 워홀이 미국의 코모도르사에서 1985년에 만든 개인용 컴퓨터 아미가 1000을 가지고 작업하여 플로피 디스크에 저장해 놓은 컴퓨터 아트 작품이 2014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워홀은 1985년에 아미가 컴퓨터의 새 모델 출시 이벤트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이때 그 컴퓨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 작업의 내용을 궁금해하던 미디어 아티스트 코리 아르크 엔젤이 앤디 워홀 미술관과 접촉하여 컴퓨터 디스크를 찾아내고 그것을 카네기 멜론 대학 컴퓨터 클럽에서 복원해냈습니다. 디스크에 담긴 내용은 그의 기존 작품을 컴퓨터 이미지로 변환할 수 있는지를 묻는 가능성에 대한 실험입니다. 먼저 그의 작품 캠벨 스프캔의 비율과 색채를 바꿔본 이미지가 있습니다. 다른 작업에서는 그의 르네상스 회화의 세부 연작 중 비너스의 탄생을 가지고 한 실험이 있습니다. 이 작업에서 비너스의 눈은 세 개가 되고 질감이 바뀌었습니다. 또 다른 이미지는 자신의 얼굴 사진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워홀이 평생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문화에만 개방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매체와 기술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를 가지고 늘 탐구하고 실험하는 사람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앤디 워홀과 친구들. 어렸을 때 워홀은 셜리 템플과 같은 스타를 광적으로 좋아했고 명성에 대한 선망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 후 뉴욕에 가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했을 때 트루만 카포티처럼 이전에 좋아했던 유명인들을 만나려고 노력했습니다. 1960년대에 팩토리에서 영화를 만들 때는 자기의 영화에 출연하는 사람들을 슈퍼스타라고 부르며 스스로 스타를 만들어내고 그 자신도 유명해졌습니다. 이때부터는 그가 유명인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유명인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60년대에 뉴욕을 거쳐간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 워홀의 팩토리를 찾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워홀은 다른 사람이 자기 몸을 만지는 것을 질색하고 싫어했지만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은 좋아했습니다. 그는 파티북까지 펴낸 파티 중독자였고 다른 일은 남의 손을 빌려도 파티에는 꼭 직접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그는 작품을 위한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얻었고 그런 만남에서 새로 사귄 사람들은 그의 고객이 되어 작품을 구입하거나 초상화를 주문했습니다. 워홀과 가까이 지낸 사람들 중에는 영화배우나 가수 등 대중문화의 스타들이 많지만 미술계 인사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가 팝아트의 길로 들어서게 했던 예술가 라우센버그나 제스퍼 존스, 그의 초기 작업에 자극을 준 큐레이터 헨리 겔드잘러 등은 그의 작업 속에 기록될 만한 친구였습니다. 예술가로서의 삶에 있어서 모범을 보인 선배라고 할 수 있는 마르셀 뒤샹, 살바도르 달리 등 그에게 여전히 거물인 미술가를 만날 기회 또한 놓치지 않았습니다. 워홀이 60년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작업에 도전할 수 있게 한 데는 그가 1969년에 만든 잡지 인터뷰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는 이 잡지를 매개로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 젊은 예술가들을 만났습니다. 로버트 메이플소프, 장 미셸 바스키아, 프란체스코 클레멘테, 줄리앙 슈네벨 등은 나이든 그가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지 않도록 자극을 준 젊은 예술가 친구들이었습니다. 벨벳 언더그라운드. 벨벳 언더그라운드는 루 리드와 존 케일이 주축이 되어 만든 락밴드입니다. 1965년에 이들을 알게 된 워홀은 스스로 이 밴드의 프로듀서를 자청했습니다. 독일 출신의 패션 모델 니코가 이들과 함께 부르도록 했고 MGM의 버브 레코드사와 앨범 발매 계약을 하도록 도왔습니다. 워홀은 이들의 공연을 단순한 록 음악 연주회가 아니라 멀티미디어 퍼포먼스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Exploding Plastic Inevitable이라는 이름으로 1966년부터 67년까지 뉴욕과 미국 전역, 캐나다까지 이어진 이 공연에서 벨벳 언더그라운드와 니코가 음악을 연주하는 무대에 워홀의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또한 슬라이드를 프로젝터로 보여주고 팩토리의 스타들은 이국적인 춤을 추는 가운데 실험적인 조명쇼가 펼쳐졌습니다. 워홀이 공연장에 도입한 이런 혁신들은 이후 록밴드 공연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유대인. 1970년대 말 워홀은 화상 로날드 펠드먼과의 대화에서 새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 10명의 유대인들을 작품의 주제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 10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밥 딜런, 우디 앨런, 샤갈, 모딜리아니, 구겐하임, 바브라 스타라이샌드 등도 거론되었으나 최종 단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결국 결정된 10명은 배우 사라 베르나르트와 막스 브라더스, 작곡가 조지 거슈인,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 작가 거트루드 스타인, 철학자 마르틴 부버,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정신분석가 지그문트 프로이트, 이스라엘 최초의 여성 총리 골다 메이어, 미국 최초의 유대인 출신 연방 대법관 루이스 브랜다이스입니다. 워홀은 이 작품을 유대인 천재들, 10명의 유대인, 유명한 유대인 등으로 불렀으나 공식적인 제목은 펠드먼이 만든 20세기의 유대인 10명의 초상으로 결정되었고 작품은 1980년 뉴욕의 유대인 박물관에서 처음 전시되었습니다. 전시회 직후 대중매체에는 정치사상 예술계에서 커다란 업적을 쌓은 인물들을 피상적이고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혹평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워홀은 심오하고 비상업적인 작업을 하겠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연작은 종이에 찍은 것과 캔버스에 찍은 건 모두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트루먼 카포티. 트루먼 카포티는 워홀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었던 작가입니다. 대학 시절이었던 1948년에 워홀은 카포티의 데뷔작 다른 목소리, 다른 방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이 소설은 주인공이 동성애자로서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자전적인 주제뿐 아니라 책 뒷표지에 실린 도발적인 저자의 사진 때문에 큰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워홀은 뉴욕에 오자마자 카포티에게 팬레터를 썼고 1952년에 처음으로 연 전시회 트루먼 카포티 글에 기초한 15개의 드로잉에서도 그에 대한 집착을 드러냈습니다. 나중에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고 카포티는 워홀이 1975년에 펴낸 책 앤디 워홀의 철학에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티파니에서 아침을 비롯해 카포티의 작품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는 20여 편이나 됩니다. 카포티는 영화나 연극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과 화려한 사교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특이한 말투와 독특한 패션, 아름다운 여성들과의 친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워홀과 닮은 점이 많은 작가입니다. 광고 연작. 1985년에 로날드 펠드먼 화랑은 워홀에게 광고 연작을 의뢰했습니다. 총 10점으로 구성된 이 연작에 기반이 된 사진은 맥킨토시와 파라마운트의 로고와 심벌, 샤넬의 향수병, 로널드 레이건의 모델로 나온 반 호이젠 셔츠 광고, 제임스 딘이 출연한 영화 이유 없는 반항의 포스터 등이었습니다. 전자제품, 영화, 옷, 화장품 등의 광고와 관련된 다양한 층위의 이미지를 원천으로 한 이 작품들에서 워홀은 다시 한번 현대소비사회의 모습을 거울처럼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품과 서비스를 대량 생산하고 소비하는 사회에서 매스미디어를 도배하는 광고는 대중에게 가장 익숙한 이미지이고 피할 수 없는 시각 환경입니다. 광고는 워홀이 직업을 처음 가졌을 때 종사했던 분야이자 예술이 비즈니스와 만나는 접점이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의미가 있는 대상이었습니다.